히브리서 24번 메시지 남아있는 안식 일곱 번째 성경, 특히 신약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주가 오셨으며 우리에게 계시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며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거듭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신약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며 오늘날 우리가 땅 위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를 입을 것이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또한 우리에게 상을 얻을 것을 격려합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 혹은 징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거나 징계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역사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방법대로 살고 일한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해를 당할 것이며 어떤 징계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대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일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들은 또한 이 문제를 매우 분명히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다섯 가지 경고들. 히브리서에는 다섯 가지 경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들에서 우리는 또한 몇 가지 경고들을 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경고들은 본질에 있어서 히브리서에 있는 다섯 경고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열두 가지 경고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에 다섯이 있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각 경고들에는 얼마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이 경고들에 주의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첫 번째 경고는 2장 1절부터 4절에 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들은 것들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어느 때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서 발견되는데 우리에게 안식의 쉼에 미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약속된 쉼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며 누구든지 똑같은 불순종에 보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남아있는 안식의 쉼에 대한 메시지들은 모두 이 두 번째 경고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성숙함에 이르는 것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같지 말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것이 버림받아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이며 유대교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에서 우리는 경주를 달릴 것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격려받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로서 이 다섯 가지 경고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의 이 부분들을 연구한다면 그것들이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문제, 즉 상을 받는 적극적인 보상이거나 또는 징계를 받는 소극적인 보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경고. 이제 네 번째 경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이는 우리가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26절 신약에 이는 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25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25절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25절에 있는 함께 모이기를 폐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교회 사이에 서 있었는데, 즉 교회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와 함께 나아갈 것인지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모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의 집회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 머뭇거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집회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서신에서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지식을 제시했다. 너희는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교회 집회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제물들의 모든 예표들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수 없다거나 우리의 죄가 면제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표는 끝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대치되었으며 히브리 믿는 이들은 교회와 함께 머물러야 하며 집회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교회를 버리고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헛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더 이상 제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으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교회를 저버린다면 그들은 대적자들을 위해 예비된 벌을 받을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계속하여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거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신뢰한다면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밟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위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제사를 성취하시고 대체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했으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언약의 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것을 양과 황소의 피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위해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그분의 피를 멸시하는 것이며 그분의 피를 동물의 피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또한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며 기름 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므로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즉 그분의 믿는 이들인 구원받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버지의 징계.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다섯 번째 경고에 왔습니다. 5절은 또 너희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징계라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징벌을 가리킵니다. 6절은 계속하여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찍질 하신다는 것은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로부터 어떤 종류의 매를 맞았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7절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친자녀들을 채찍질할 것이지만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보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그 부모에게 징계받을수록 그는 더욱더 안전합니다.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시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사람이었어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생명을 줍니다. 10절은 그들은 참으로 잠시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징계는 우리를 자라도록 돕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잘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내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아들이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벌을 줄 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징계받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심지어 더 확고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그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는 시대가 아닌 단지 이 시대에서만 우리를 다루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부정확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잘못 행동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에서나 또는 오는 시대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리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당신이 부활한 후에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잘 될 것이며 더 이상 징계나 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본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다음 시대에서 그의 게으른 종들을 징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말씀에 분명히 계시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훈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징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징계를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는 보다 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징계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다음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겪기를 원합니다.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 15절과 16절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는가 주의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로부터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쓴뿌리가 나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는데 그것은 곧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유대교적인 가르침에 쓴 것으로 그들을 손상시키려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동일한 원칙 안에 있는 일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16절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자권은 어느 왕국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포함하며 믿는 이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에서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그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단지 지극히 작은 물질적인 것들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장자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유대교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장자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리, 즉 상으로서 어느 왕국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진동치 않는 왕국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견고히 잡아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여기서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함. 이 일곱 메시지에서 우리는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감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많은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앉아 계시며 안식의 쉼을 누리고 계시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 안식과 만족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저버리지 않도록 경고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버린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방랑할 것입니다. 우리 중 거의 모든 이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들을 돌아다녔으며 집인 교회로 오기까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방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그들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 현재의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대로 교회가 오늘의 안식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그분께서 아버지께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오늘날의 안식인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안식은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교도하며 우리를 건축하여 왕국 시대가 될 다음 안식을 위해 우리로 자격을 갖게 할 것입니다. 왕국은 성숙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가졌고 자라고 있지만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합당한 들이요 농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자라는 안식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한 추수의 안식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방랑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랑을 멈추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천년왕국의 더 나은 안식 안으로 인도할 오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 생활을 놓쳐버린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거기에 쓰러져 죽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의 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히브리서 4장 9절이 오늘날과 같이 나에게 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에 의하여 우리 모두는 오는 시대에 징계를 받지 않고 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인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또한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개신교와 세상과 광야를 벗어나 교회 생활의 피난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피난처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늘은 오늘날 폭풍의 바다 위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하늘에 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피난처를 위해 교회 생활 안으로 피하십시오. 히브리서는 많은 새로운 관념들을 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교회 생활이 피난처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가령 미국에 교회 생활이 없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폭풍의 바다에서 익사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폭풍의 바다에 있는 피난처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